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17절부터 했었죠. 근데 오늘 이제 19절 상반절까지만 했는데 21절까지 마저 살피려고 하니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쭉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아반절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함과 같으니라. 이 4층에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예배실로 이렇게 거의 다 해놨습니다. 한쪽은 어른들 작년 도서를 이렇게 이동시켜놓고 아직 저게 공사가 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번 주까지 다. 여기 일단 예배당으로 만든 데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내는 걸로 하고 저쪽 방만 조금 좀 손질을 다음 주까지 좀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다음 이번 주부터 예배를 그쪽으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 다 내일 맞아 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 하시겠지만 꼭 선거에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내일 이렇게 사전 투표하고 6월 1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참교추 그 세미나 때문에 6월 1일 날 참여할 수 없어서 오늘 이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좋겠고 교육 그감 뽑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하십시오. 그냥 뭐 중도 보수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또 그들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그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걸로 이게 아이들의 이런 남녀 성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이 성적인 이런 것들의 자유함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허용치 않고 뭐 일체 못하도록 하는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뭐 학생 평등법이죠.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주장돼가지고 실행이 돼버려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저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지방선거 이런 사람들에만 관심을 가졌지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그동안에 이 교육감들이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다 뽑혀가지고 마음들 막 그런 걸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도록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정말 신경 써가지고 교육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쓰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지 뭐 중도 보수라 이런 말만 쓰고 있으니까 뭐 알 수가 없는데 최대한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을 살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 중에서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을 택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충분히 살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그 수련회 장소는 이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거의 결과가 나오다시피 했는데 뭐 그래도 거기는 코오롱 재단이라서 또 코오롱 그 위에 본사에서 최종 결정을 뭐 다음 주를 더 하겠다고 하지만은 뭐 거의 그쪽 사람들로는 뭐 계속 미루는 거 봐서도 그렇고 그냥 거기서 결국 안 되는 이번에는까지는 거기서 좀 모일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금년은 어떻게 선지 밖으로 나가서 이게 좀 같이 지체들이 함께 말씀도 하고 우리가 갖는 뭐 휴가 중에 최고의 휴가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가서 좋은 환경에 이런 데 자연 환경에 가서 그냥 주는 밥 다 먹고 낮잠도 푹 자고 뭐 낮에 막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뭐 그냥 오직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진짜 베스트 휴가죠 사실 어떤 면에서요 우리한테 영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뭐 돈 싸들고 어디 휴가 가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잘 돌아다녀봐야 피곤하긴 하거든요. 뭐 새로운 데 간다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지만 돌아올 때 피곤하잖아요. 그것과 달리 영혼에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수련회인데 이것을 이렇게 또 여기서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풀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야외 밖으로 나가서 집회 장소를 찾아서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 가능성을 보고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막 어딘가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뭐 하여튼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찾다 보니까 어려운데 근데 다 이미 그 사이에 이제 가격표가 다 올랐어요. 그 2년 사이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다 올라가가지고 견적서들이 다 세요. 견적서들이 다 세가지고 그나마 우리들이 제일 싸게 가는 데가 청소년 수련이에요. 그건 청소년이라는 단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성인들하고도 달라서 좀 거기 가서 근데 청소년들 수련회 중에서 가능한 데를 다 찾아서 했는데 한 군데 우리가 좀 찾았습니다. 극적으로 오늘 지금 견적서를 하나 받았는데 근데 뭐 그래도 이제 다 각 단가가 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회비 부담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뭐 수련회 부담을 갖기 위해서 몇 달 5월 달부터 뭐 수련회 회비를 조금씩 비축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다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를 계약을 해서 가면 좋겠어요. 여기는 맥시멈으로 한 600명까지 수용한다고 하니까 그 대신 시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이제 갔던 것보다 시설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직 답사는 안 가봤는데 오늘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여기 태안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저 장안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서산인가? 거기보다는 더 가깝습니다. 거기보다는 좀 위쪽이죠. 환경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안반도 그 바닷가도 가까우면서도 거기 시설도 뭐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단가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는 뭐 제일 난 것 같습니다. 어른들 시설은 너무 비싸서 안 들어가 안 되고 그나마 여기가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씩 세이브해가지고 해서 가려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능하면 좋겠어요. 피크 우리가 제일 피크 시기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제일 비싸요 모든 게 그래서 근데 뭐 피크 시기라도 해서 가서 하여튼 뭐 그동안에 못 만나고 이게 많이 못했던 거 그냥 거기서 잔뜩 하고 와야 되지 말씀도 은혜를 받지만은 교제도 시커다 하다 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밖으로 나갑시다. 여기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두들 준비하고 최소한 그 대신 최소한 450명 보장을 해야 된다고 식수 인원이 그래야 여기 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600명까지 시설이 되는데 600명까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숫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시설을 더 확장하실 수 있는데 최소 식수를 거기를 전체를 우리가 쓰는 우리가 주로 쓰려면은 450명이 된다니까 450명 이상 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까지 하면 우리는 뭐 지금 현재 숫자만 다 가더라도 성도들만 해도 그는 되는데 외부교인들까지 합쳐서 가게 되면 그것은 넘지 않을까. 뭐 지난번 갔을 때도 우리가 500 몇십 명 갔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가면은 많이 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가서 은혜 받고 좋은 베스트 휴가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내용은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읽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에서 연결해서 살펴야 될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너무 내용이 좀 길어져서 부득불하게 이제 중간에 자르고 못한 것을 연결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서서 그리스도인 된 자의 복됨과 그에 따른 삶을 말하고 난 뒤에 이 서신을 마무리 짓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뤘다고 말하는 것을 살폈어요.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 바로 연결해서 이제 그게 19절 상반절까지였잖아요. 이제 19절 하반절에서 이어서 살피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그것에 연결해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어서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사역의 이제 구체적인 결과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 뭐 각주로 보니까 편만하게 채웠노라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렇게 각주도 해놨는데.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한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까지 자기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예, 두루 행하여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일단은 이 내용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 곧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일루리곤은 알바니아 정도, 그러니까 그리스 위에 있는 거죠. 알바니아 정도인데 알바니아 지역에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팔레스틴에서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틴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게 갔다는 것은 바울이 이 사람이 지금 옆에 동역자들이 계속 있고 같이 했습니다만은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사역입니다. 엄청난 역사를죠. 이게 거의 10년, 약 10년 정도의 기간 안에 이렇게 한 것을 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비행기가 있고 그리고 뭐 차가 있고 막 속도도 낼 수 있고 빨리 가고 말이에요. 또 얼마든지 교통편이 착착착 시간대도 얼마든지 시간대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도시가 발달되고.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밖으로 멀리 가는 것은 배를 타고 와야 되고 나머지는 도로는 뭐 마차 되지만 그것은 아주 고급 그 사람들이나 타는 거지 마차는 탈 수가 없는 거지. 아주 그 무슨 스페셜한 사람들이나 하지 마차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말을 탄다는 일, 말도 어디 뭐 있는 사람들이나 타지 그걸 타고 돌아다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주로 많이 도보로 걷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일반 육로는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고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하고 마주 보이는 아드리아 해안 거기에 이 그리스 위에 알바니아 이 정도 되는 옛날 구 유고슬라비아죠. 여기 마주 보이는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막 터키를 지나서 야 이게 그리스 지역이죠. 아가야 거기 뭐 마게도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게 정말 복음 전파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먼저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한 사역의 시작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게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이방인을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수레 안디옥에서.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사역의 시작을 안디옥으로부터 이 일루리군까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도 사역을 또 요구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이 초기에.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을 좀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 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9장 거기 26절부터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회심하고 난 다음에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렇죠? 예루살렘에 출입한 겁니다. 회심하죠.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래서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게 든데 서가고 경영과 성령이로가 진행되는 수가 많아졌다. 이런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때 벌써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기록이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로 부름 받고 나서부터의 일단은 복음 전하는 사역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몰려올 것이라고 이게 성경이 말한 것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래서 이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심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경험 시작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성경의 예언이 그런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의 성취로 이런 구약 예언에 연결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 예언에 해당하는 내용은 좀 우리가 이걸 말했을 때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잠깐 먼저 보면은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동일하게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딱 달라도 같이 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면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말이래 이제 장차 있을 일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예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이방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의 성취죠. 이미 예언한 것에. 그런 성취가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를 돌아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루살렘에 나와서 지금 자기가 거기에서 이방인까지 전파해서 주변 나라들에 전파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됐다는 연결점을 같이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 나왔을 때 미가도 같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미가서 4장을 좀 보시면 미가서 4장을 보면 4장 1절을 보면 이것도 이제 같은 유사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4장 1절부터 끝날에 앞에서는 말이래 그랬잖아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을 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이제 이것이 이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하기도 했고 이런 것의 성취로서 이방에까지 전파된 그 경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한 이런 예언이 자신의 사역에서 성취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9절 하반절의 말에서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과연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곧 지금의 알바니아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주로 바울의 복음 전파에서 초대교회의 바울의 마지막까지의 그 선교 사역에 바로 옆에 누가가 주로 기록을 다 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사도의 행전에 이 일루리곤이 안 나와요. 지금 일루리곤 이 지역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의문을 제기하면 도대체 일루리곤 지금 그쪽에 알바니아 지역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까지 어떻게 갔냐 말이죠. 이게 왜 여기 방에 나오냐 이게 제기가 돼서 왜 그러면 그때 거기서의 어떤 사역은 왜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 지금 로마의 성도들에게 뭐 자기가 안 간 걸 갔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갔기 때문에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진짜 그 뭐 이게 언제 갔을까? 뭐 성경에 기록되지 없는데 우리가 추측을 또 이 말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 별로 재미가 없다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재미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대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지도를 보여주면서 막 그러면 또 좀 흥미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막 보여주면서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바울의 사역을 넘어선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서 지금 나에게까지 이른 것을 지금 성경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나와 뭔 상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굉장히 역사적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속에서의 무엇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도 역사적이지만 그 오신 오셔서 이루신 것의 성취를 적용적으로 하는 데서도 굉장히 역사적이에요. 막 뚱그름 잡는 얘기는 뭐 윤회한데 어쩌네 저쩌네 어디 그런 딴 얘기는 역사성이 없잖아요. 막 그 역사성이 없는 걸 가지고 막 공상과학 하듯이 막 생각해서 마음 컨트롤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이게 나의 지금 현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 말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읽으셔야 되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여기가 언제 바울이 이제 갔을까 이제 질문이 됐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세세히 기록되지 않은 어떤 기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떠나거든요. 떠난 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러 예루살렘으로 배를 출항하기까지 2년 기간이 여기서 생겨요. 그 2년의 기간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알바니아 지역이라 그리스 지금 우리로 보면 그리스 지역 위쪽에 거기까지 이 사람이 갔는가 보다. 그때 가서 거기다가 그래도 뭔가 여기 갔다라고 하는 이 일이 그때 이 사람이 그 틈이 그 안 되는 기간에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어디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더 북쪽으로 가서 되겠구나 해가지고 올라갔나 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2년이라는 세월이니까 지금 여기 저기 막 그 그리스 지역에 막 그쪽에 다 거기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데까지 3차에 걸쳐서 2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아니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10년 넘짓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갔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아마 그때 마게도니아에서 일루리온 지구까지 연결해서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일 이때가 아니라면 이때가 가장 베스트 추측 가능한 시기인데 이때가 아니라면 뭐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대로 이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연결해서 그 지역까지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뭐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회하여서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 아마도 그 접경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편만하게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편만하게 전해졌다는 뭔 얘기는 뭘까요? 그 지역 전체의 모든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말일까요? 네, 그런 말은 아니죠. 편만하게 전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이 말의 이 단어가 골로새서 1장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거기서는 이루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루다라고. 문자적으로 이 말의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각주로 말한 것처럼 채우다라는 말도 돼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편만하게 전했다는 그 지역에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취했다라는 말로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충실하게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그의 사역 계획을 완수했다. 거기까지 하고자 하는 나의 사역 계획을 완수했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넓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각 지역의 모든 지방에 전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다 그 지역에 다 일일이 모든 조그마한 지역까지 막 각각 지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주변에 도시 다 일일이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 터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주변 지역 작은 지방들로 이어서 이렇게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복음 전도 스토리입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골로새는 바울이 직접 간 곳이 아니잖아요. 골로새가. 골로새에서 우리 쓰는 나온 그 서신이 골로새는 거기 에바브라가 했단 말이에요. 에바브라가 한 거죠. 에바브라도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바로 그런 자신의 사역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두 가지 비유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역한 것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3장을 좀 먼저 펴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장에서 두 가지 비 농업의 비유와 이제 건축의 비유를 써서 이 자기가 복음 전도 사역을 설명을 하는데 먼저 3장 7절을 보게 되면 3장 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든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여기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심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심어 거기서 이제 물 주고 이게 더 확장하는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런 식으로 농업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이제 10절 상반절을 보면 10절에서도요.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기서 건축 비유로 얘기하죠. 자기는 터를 닦아뒀다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고 다른 이가 그 위에서 세운 거죠. 이렇게 각 지역에서 자기는 터를 닦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터를 닦는 거죠. 그러면 거기 또 더 세우고 또 옆에 전하고 확장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곧 복음 전하는 일을 성취했다. 자기 신이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일을 그 계획을 완수했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 자기가 교회를 처음 시작에 복음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개척했다는 것. 그렇게 개척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자기가 다 그 지역에까지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방의 각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신의 그 사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제 뒤에 그 23절에서 23절 상반절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 어떤 지역에 보면 거기 뭐 한 도시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도시 옆에 조그마한 지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까지면 일할 곳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는 게 아니죠.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털을 닦는 이 일을 이 지역에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털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사람이 세워져서 그 다음에 확장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인 거예요. 세워서 하는 일은 그 다음 일이고 내가 하는 그 일은 이 지역에는 이제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23절 상반절은.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취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각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이 가진 정책이 무엇인지, 자신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일종의 가졌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원칙, 어떤 정책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는 20절에 말하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죠. 남의 터 위에다 건축하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 곳,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는 곳이란 말은 이미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 생긴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울은 그런 자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겨진 곳, 세워진 곳은 이미 누군가 터를 건축한 곳이다. 나는 그 건축한 터 위에다가 짓고 싶지 않, 건축하지 않고 싶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옵니다. 앞에 이미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읽었잖아요. 그런 곳에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본인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뭐 방문하거나 그 교회들과 교통하는 것 등을 뭐 일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다가 뭐 편지를 왜 씁니까?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왜 또 이 로마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지역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로마는 아직 방문도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편지를 쓰고 관심을 갖고 가서 방문하고자 한 것을 볼 때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저는 바울이 여기서 교회가 개척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적응 가능한 게 있을까요? 만일 어떤 선교지라면, 선교지에서라면 이 바울의 정책은 아주 중요한 원리로서 이게 적용하고 따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지금 우리들의 조건에서 곧 교회들이 잔뜩 세워진 도시에서는 어떨까 이게? 이미 터들이 많이 닦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어느 지역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시골의 어떤 지역에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좀 멀리 가야 되는. 그러나 이제 그 근접한 거리는 없는, 몇 킬로 이내 없는 뭐 이런 지역이 그래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교회도 다 있습니다. 근데 도시는 지금 더 말할 것이죠. 우리가 도시는 교회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조건에서 이걸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좀 연결을 좀 뭐 적용 가능한가? 저는 뭐 이런 것 정도는 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런 사역 정책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이룬 것 또는 열매죠. 복음을 전하여서 이룬 것 또는 열매를 취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좀 그것은 우리가 적용적으로 반영해야 돼요.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우리나라 조건에서 교회들은 지금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전혀 못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동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흔해졌습니다. 부득불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어느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동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믿는 자들로 이게 시작하고 그것도 한 건물의 교회가 두세 개씩 세워지는 이런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 정책을 말한 것 속에 담긴 원리와는 너무 달라 보여요. 지금 우리들의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이런 모습들은요. 교회들의 수적인 성장도 이게 복음을 처음 듣고 믿은 자들에게서 성장하는 얘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믿는 자들이 이동해서 이게 수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이게 커졌다는 이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그런 식으로 교회가 커진 것을 교회 성장으로 말하는 이제 이 그 일반적인 논리가 돼버렸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저는 이런 현실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건 교회 생명력이라는 건 성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교회 성장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면 교회의 생명력과 성장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막 그들에게 변화된 것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자들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장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은 이제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믿는 자들이 이동해서 그들이 많아지는 것 가지고 이제 교회 성장으로 말하고 그걸로 서로 약간의 우열 또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갖는 이런 현실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런 영적인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 이제 크게 개념치 않고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한다 보니까 또 막 경쟁을 해 사람을 끌어가기 위한 경쟁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또 어떤 현상들이 생겨냐면 이 설교자들이 사람들을 끌어요. 사람들을 끄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막 득세를 하고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일종의 자기가 원하는 거죠. 일종의 기호를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늘어나는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이런 교회들이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좀 약간 이게 슬퍼해야 되거든요. 저는요.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있겠죠. 정말 이 사람이 교회라는 데를 다녀보긴 했지만 회심도 안 했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았고 근데 그 사람이 어딘가 교회 가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회심하여서 거기서 신앙을 견고해졌다 그런 사람들로 늘어나게 됐다면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 같은데 문화가 기독교라는 문화가 만들어져서 그 문화 속에서 그리고 믿는 가정에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이 사람이 실제로 거듭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가서 회심을 하게 되고 제대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주로 있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그건 막 긍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꾸 사람을 끄는 설교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자꾸 일종의 채워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기호를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이곳저곳을 다니는 그리고 인터넷까지 서핑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기도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졌어요. 이런 역사 있잖아요.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됐다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그런 역사의 생생함이 확실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이 주도적인 거죠. 인간적인 방법들이 인위적이고 이런 것들이 은근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미명 아래 다 수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경계할 것 중에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대체하는 인간적인 수단들이에요. 이걸 막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것은 싸워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그룹을 섬기든 어떤 사람들을 섬기든 주일학교 아이를 통해서 어디를 섬기든 간에 그 인위적인 것과 인간적인 이런 것과 성령이 하시는 것 사이를 이렇게 뒤섞지 말아야 돼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성령의 선명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사역자들도 많이 같이 교제도 하고 섬기고 지금까지 이제 많이 왔고 참교 목사님들도 섬기고 오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우리 참교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자기가 인위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든지 그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인간적인 방법들, 이런 것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자라면서 교회에서 보고 자랐고 그렇게 하면서 막 서로가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서로가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이 인위적이고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진정한 역사를 이것으로 같이 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법의 수단을 써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더해가지고 일한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전혀 가망이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기를 기뻐하시지 근데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걸 섞으려고 그래요. 그걸 섞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개인의 신앙생활도 경험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하는 사역 속에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섬기는 데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저 같은 목사들은 사역하는 데서도 똑같거든요. 끝없이 그것을 싸움해서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여기 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그게 분위기가 됐어요. 그게 그냥 우리들의 괜찮은 것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뒤섞여서 하고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고 기호에 따라서 움직여서 성장한 것을 하나님의 일로 그냥 인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 의식화가 됐어요. 기독교 안에 목회자들 세계에서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런 걸 딱 부정합니다. 바울의 논지 속에서는 그런 것이 다 거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회됨을 알지 못하고 그 교회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런 교회됨을 경험하며 성장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 기호에 맞는 말씀을 상품 구매하듯이 구매하고 또 판매하는 구조가 우리들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미 미국에서 마케팅 처치가 득세해서 그것이 먹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새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뭐 인터넷이나 다양한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뭔가의 매력을 이렇게 발산하려고 하고 그 매력으로 사람을 끌려고 하고 또 사람들은 그 매력을 쫓아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체크를 항상 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나 그 삶의 내용이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과 삶의 이런 모습이 잘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자기가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하고 취할 때 선택을 할 때 이런 때를 보면 노출되는데 결국은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결정권자냐, 내 중심적이냐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기호를 따라서 나를 맞추는 것을 따라서 그 나를 좋아해 주는 걸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게 되면 그런 가운데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나를 채워주는 것에 나도 좋아서 더 힘을 내고 막 열심을 내고 인정받고 막 하는 것은 이건 기만당하는 겁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주여주여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끝에 이르기까지 기만당한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기만당한 겁니다. 그 자기 기만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왜 이들이 그런 끝까지 자기 기만을 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다 했어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죠. 라고 주여주여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끝에까지 이 사람이 기만당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런 기만을 기만당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정도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만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게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거.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왜 예배를 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잘 보셔요, 여러분이. 항상 자기 기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으면 이 사람은 꽝입니다, 여러분. 꽝이에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하고 뭐 귀신들 쫓아내고 뭐 아무 했어도 꽝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서 딱 바뀌는 것 중에 뭐냐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것입니다.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택과 삶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반복하지만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늦기 전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똑같은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7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확실해야 돼요. 제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서 그 어떤 큰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게 막 소용돌이가 좀 있으니까 그 큰 교회에서 또 강남에 또 큰 교회로 사람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얘기 되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가까운 목사들을 통해서 참 저는 슬퍼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리고 이제 큰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또 그런 것이에요. 이제 거기서 거기 그런 것을 이제 예, 뭐 젊은 친구들은 또 좀 달라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다른 선택을 좀 하기도 하지만 이미 기존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분위기와 그 패턴을 유지할 교회를 또 찾아서 가거든요. 그런 중에도 자기 기호가 작동돼요. 저는 이런 현실 자체가 슬퍼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교회됨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균형 있게 자라지 않으면 다 자기 기호적인 신앙,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옳고 바른지 기준을 상실한 시대, 또 그런 기준이 희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이에요.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오늘 포스트 모더니티의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생활도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더 심해요. 지금 이제 젊은이들의 신앙조사에 보면 더 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의 중심에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향을, 이 사람이 이런 원칙을 방향을 가질 때 뒤에 성경에 근거했다, 성경에 어떤 연결된 것으로 이제 레퍼런스로 성경을 언급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의 기저에는 외적으로는 자기가 사도로서의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과 관련해서 이런 기준과 원칙을 갖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것 안에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손상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원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개개인의 신앙과 삶에서 또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삶과 사역에서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질 때 이게 나를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충실하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자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어떤 원칙을 행하고 그 원칙을 그런 이런 정책을 가지고 실행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용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역자들은 응? 우리 사역자들은 그랬다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 여기 있을 때는 잘 안 쳐다보잖아요. 잘 안 쳐다보고 많이 직접 보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참교추는 목사님들이 몇십 명 앉아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냐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목사 왜 이러나 할까봐 또 이 사람들을 오해할까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요. 이건 진짜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보다도 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중심. 이런 원칙, 이런 정책 속에서의 그 기적,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사명, 그것을 위한 사명 감당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사역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지를 얻는 것으로 이제 믿고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52장과 53장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잖아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이것을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뭐 여기 본문을 보지만은 그걸 한번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어요. 이사야 53장, 52장이죠. 15절이죠. 13절이나 15절. 52장 15절. 52장 15절에 그 하반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자,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 사역과 사역 정책을 이 말씀과 연결시켰어요. 여기 지금 여기 끝 15절 이제 하반절에서 여기는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요라는 이 말씀을 이제 70인역 헬라어로 시브리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따라서 단어 숫자를 좀 바꿔 가지고 단어 순서를 바꿔 가지고 그리고 사실상 해석적인 단어를 쓰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했잖아요.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라고 하는데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표현은 약간 그 해석적인 표현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서 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자신의 이 사명과 사역 정책의 어떤 그것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자기 그런 사역에 연결해서 근거구절로 썼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일단 이사야서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잖아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나라들이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바울이 인용한 그 52장 15절의 상반절에서 그가 나라들은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볼 때 이방인들을 지칭한 겁니다. 결국 이방인을 지칭한 거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52장을 볼 때, 이사 52장을 볼 때. 그런데 이 예언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게 쓴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했다는 것이 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바울은 이사야서에서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라고 말한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었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여기 이 내용은 자기는 여호와의 종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밝혔습니다. 주의 소식을. 왜냐하면 여기 주의 소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주의 소식으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에 대해서예요. 그에 대해서를 주의 소식으로 지금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응? 그분에 대한 소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에 관해서예요. 그에 대해서야. 그러니까 바울은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받지 알림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 바로 그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곧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서 깨닫게 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인용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부르심이 아직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뒤이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 말하죠. 그런 맥락에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페인까지. 저는 이 같은 바울의 사역, 곧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이 기술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그를 통해서 역사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연안을 끼고 이 그 알바니아 지역까지 말이죠. 이 중요한 그 지역을 끼고 복음을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이 너무 놀랍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본문에 기록된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먼저 말한 것은 누가 보아도 바울이 개인적인 역량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밝혔다시피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을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각 나라의 지역마다 각자의 신을 믿는 조건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 이 세계에 복음이 그렇게 힘있게 전파될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방 사람들, 옆에 사람들 복음, 이 사람들은 한 사람, 저 사람도 그때부터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뭐 바나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만 계속 동역자들 데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바울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런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그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더 그 데이비드 웰스는 오늘날 우리가 처하는 이 기독교가 처하는 이 세상의 이 환경은 옛날에 1세기 바울이 맞이했던 세상 환경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다양성이 그때는 더 잡다한 신들이 많고 문화도 다 다양하고 물론 막 이게 여러 가지 문화권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서 있지만은 너무 다 다양하고 맞죠? 문화권도 신들도 다양하고 정말 잡신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에서 좀 이동 다니고 통째로 다양한 민족들이 이동들이 섞여 있고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그런 것들을 다 꺾었다는 거죠. 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그 기이한 일에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도자로 계신 거죠.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막 그 거기까지 복음을 위에까지 막 전파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은 선행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 세속 역사 속에서 선행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죠. 준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장 이 바울이 혜택을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이 배경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혜택을 본 것은 뭐냐면 이 그 주변국이 로마가 탁 세계를 탁 묶어놔가지고 한 제국으로 묶어놔가지고 나라가 이게 구분돼 있어도 로마의 통치 아래 다 있어가지고 이게 한 통치 안에 이게 탁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으로 딱 연결되지 제국이 쫙 연결돼 있었어요. 그 제국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이게 여행 자유화 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패스포트가 해외를 만나야지 옛날에는 여행자가 몇 나라밖에 못 나가서 나가더라도 이 패스포트 그 여권 받는데 너무 비자 받는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어디를 나라에서 이동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시대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로마라는 거 안에 다 묶여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또 로마 시민권을 일찍부터 얻는 그 혈육관에서 갖는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지 로마 배경 안에서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었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었고 로마가 했던 잘한 것 중에 뭐냐면 대표적인 게 법이고 이 네트워킹이에요. 네트워킹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로로 해놨습니다. 도로. 지금같이 뭐 아스팔트 까는 게 아니라 이 로마를 중심으로 가지고 어디든지 제국 안에 바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각 지역 군부들이잖아요. 총독들 각 지역을 다 도로를 닦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로마나 저런 유럽 같은데 가보면 여러분들이 돌 이렇게 네모나 이 정도 사이즈 돌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도로가. 그 이만한 돌들이에요. 다 대리석 같은 돌입니다. 이게 이걸로 쫙쫙쫙 깔려서 그 뒤를 막 밟은 겁니다. 그게 오늘의 아스팔트 깔은 거예요. 그런 마차가 달리고 뭐가 달릴 수 있도록 그런 데로 쫙 깔아놨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 걸 다 해놨습니다. 어디든지 도로가 뚝뚝뚝 뚫려놨어요. 다.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육로상에서 이동이 가능해요. 여러분 산맥을 넘고 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팔레스틴 땅에서 터키를 다 지나가지고 그리스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맥도 있고 뭣도 있고 굉장한 것이 많거든요. 이런 걸 다 뚫어놓은 겁니다. 도시를 끼고 도시를 이용해서. 그런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배도 항로가 로마를 끼고 다 연결 다 되어 있었죠. 배 타고 이동했죠. 게다가 언어가 중심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헬라가 문화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앞서서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 언어가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잖아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건 속에서 준비가 다 돼서 사실 하나님이 하셨죠. 섭리 속에서. 그리고 로마 법이 이제 법. 로마 법으로 다 다스리니까 막 어디에서 이 지방법에서 저쪽이 뭐라도 이 법원에서는 여기서 못 모여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사형이야. 뭐 이렇게 못했던 겁니다. 사형은 로마가 막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딱 다스리니까 바울이 여기서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단 말이지. 그리고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이 통하는데 북한에 가면 없어. 그냥 죽여버린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 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로 법으로 다 묶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의 선교하는데 배경에 다 깔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준비가 다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그것은 이제 물리적인 이런 환경이고 이들이 각 나라 산 각 지역마다 다 신을 믿어요. 제우스 신, 이방 신, 그리스 신, 로마 신 있잖아요. 다 신들을 다 믿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문화가 다르고 신들이 다양한데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나 그리스 신들은 힘과 사랑론, 인간적인 이런 얘기, 좀 매력적인 그런 막 힘과 지혜 막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을 어떻게 꺾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걸 복음으로 사람들의 인격인 승복시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한 거죠.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아닌데, 내가 인간의 말로 했는데, 말에는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지. 우상을 버렸다.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세상 역사의 진행 속에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런 모든 배경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다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저 일루리움까지 복음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편만하게 했다. 이게 한 것입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그냥 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이방인 사역의 성취로 말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취라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복음은 자기 지역의 사람들에게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동쪽으로 가장 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는 바울 시대로 끝나지 않고 여기 극동 지역의 우리에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으로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계획이 그때 1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기까지 계속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거기까지만 또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결국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방 정도 전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듯이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데서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통한 사역 또 우리들이 최종 구원에 이르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시간을 거쳐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이 놀라운 사실 단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수고한 것 속에서 있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일반 역사 속에서 구원 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이루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얘기인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맹종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구원의 복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극동에 우리까지 온 겁니다. 참 많은 세월을 거쳐서 왔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계획의 성취 속에서 끝자락에 사는 우리거든요. 이 유럽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들은 1세기부터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구원 계획의 성취의 현 시대에서의 성취를 그들은 아마 우리만큼 이렇게 참 귀하게 안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문화적이 돼버렸고 당연한 것은. 근데 우리는 1세기부터 해가지고 세월을 거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동쪽 끝이 우리예요, 진짜. 응? 반대편으로 서쪽으로 끝으로 가면은 이제 뭐 LA나 나올려나 이렇게 바다 건너가지고 미국의 이쪽이 되려나 우리 끝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복음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바울에게서 성취한, 그에게 실행한, 나타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속선상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끝자락에서 멋진 결과를 본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것을 바울은 못 본 것이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선 오랜 역사의 성취의 끝자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직 스톱되어 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지금 구원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종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울의 이런 놀라운 선교 사역에 기반하여서 연결선상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연결 속에서 있게 된 겁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막연한 어떤 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 얻게 된 것의 복됨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우리도 남들에게 전해줘야죠. 기도합시다.